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품에 품어주시사 아름답게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보람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분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께서 아름답고 평안을 더해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분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는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체를 잘 일구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수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13과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들을 한번 보시고요. 13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먼저 한번 보시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해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은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히려 유태인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쫓겨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딱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 잘 알잖아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그 자유를 만끽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는, 그리고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또 공격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림 먼저 한번 보십니다. 예,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좀 어두워도 책 그림 다 보이죠? 앞에도 보이고. 이게 구원의 배입니다. 구원의 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구원의 배에서 이렇게 쫓겨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럴 때 요거 뭐죠? 예, 튜브죠, 그죠? 튜브. 요것도 튜브입니다. 어느 튜브를 잡아야 삽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를 잡을까? 지금 요렇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살까? 그럴 때, 요 튜브는 뭔가 하면은, 요게 주된 사상입니다. 요게 뭐죠? 예,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가는가? 요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십자가가 있는 그것을 붙들므로써,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요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 요거 돼 있죠,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게 갈라디아서는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관한 도를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십자가 맞지. 좋지.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위해서 피 흘려 가신 거 맞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좀 사람한테서 인정받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가르친 거는 부족해. 그러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켜야 된다 그러냐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율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가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면 할례입니다. 할례. 아, 할례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르쳐준 게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거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게 갈라디아서에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불 한번 켜주시고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딱 열면 앞에 인사가 조금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정리에 좀 들어갑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슴을 치는 게 있습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목사는 그게 요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내 방법을 집어넣고 이상한 방법을 지금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요 예수님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쫓습니까?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요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는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요? 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다 맞답니다. 맞아. 그래야 돼. 근데 그게 부족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를 넣습니까? 할례와 다른 의식들을 싹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 들어가는 거 있죠. 어느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동산교회는 절대로 그게 먹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요, 하도 사람들 귀가 옅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요까지는 그 사람들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복음 맞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세례받아야 되는 거 맞아. 십자가 맞아. 그런데 그거로는 부족해. 너희들은 모세의 법에 따른 할례도 받고 다른 정결 의식도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요? 변하려 함이라. 그럼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순진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벌써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그걸 확 휘저어놓는 거 있죠. 그 다음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요? 저주를.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꽉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은 받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난 성경입니다. 이 사랑을 외치는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어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저주를 받으랍니다. 뭐를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다른 것을 플러스를 시켜서 이래야 돼.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한번 보십니다. 저주받으랍니다. 그 다음 9절. 예, 요즘 우리 컴퓨터가 좀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쏘가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고.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예수도 없다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아무나 못하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 잘못된 대로 간다고. 집사님, 그러면 저주받아요? 기분 좋아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 허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도. 그래 놓고 보니까 참 내가 사람한테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냐?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 같으면 저주받으라는 말도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표현도 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옆에서요. 누군가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거기에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나무랍니다. 공부를 너무 원해가지고 너 그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말이지, 네가 자꾸 머리 나쁜 애하고 사귀어서 그래. 성적이 떨어지니까 자꾸 머리 좋은 애하고 좀 사귀어. 그러고 있어 엄마가 막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머리 좋은 애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성적이, 다른 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상태로 옆에 누구 있냐에 따라갖고요. 자꾸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없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 한 달 전도대학을 어디 나갔는데 아주 복잡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희한하게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성도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화끈한 거 있다고 그럴 때는요,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성적이 떨어져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머리 나쁜 애랑 사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머리 좋은 아이랑 사귀란 말이야.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머리 좋은 아이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닮아가지고 점점 바보처럼 성적이 떨어졌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성도들 옆에 신앙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시면은 덕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참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하세요. 나쁜 말 하기 시작하면요, 참 마음도 황폐해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갖고요, 하루 종일 이상해집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보시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옆에 자꾸 있으면요,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자꾸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좋은 게 절대로 눈에 안 띄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멈춰서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보시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 사랑이 이렇게 북돋아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딱 하나만 좋은 거 칭찬할 거리 옆에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고. 우리 참 서툴러요. 예.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만. 김미정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웃었어요? 아,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예. 홍혜란 집사님, 정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아니, 칭찬하라 그랬더니 웬 또 곤면의 말씀을 합니까? 우리 경민 형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언식 잘 만드신다고? 예. 하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칭찬하는데 참 인색할 뿐만 아니라 칭찬 잘 못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떨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와서 한번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보가 아니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내리까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이렇게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룹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 사도직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하고 얼마나 그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부터 막 신앙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행동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도 하고 마음이 통하면요 저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아주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이런 게 스승 교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주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른 예수를 가르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고 바울은 사도들이 세웠다고, 다른 사람이 사도로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다 틀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성경 구절 몇 장을 보나 하면요.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요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이 나를 사도로 시킨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사도들 만나가지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한 3년 만에 내가 개바를 신방하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개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3년 뒤에 개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한 15일을 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개바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이 나에게 사도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1장 1절. 어떻게 보면 이 톤이요. 톤이 굉장히 센 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 다른 분들 이렇게 긴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긴가 하면요, 유독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 거예요. 여기 사도가 여기 있는데 이게 전부 수식어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거짓 선생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을 때는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입에다 말을 주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주님이 주신 말인데 사람이 준 말이라고, 그거는 부족한 말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이 아파갖고 1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받으라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1장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줘서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거를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게 7절하고 8절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7절 큰 소리를 읽으시고, 남자 성도님들 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려고.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그럼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자라고 그럽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어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사도로. 이게 나는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삼은 걸 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전부 부족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전부 지어낸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히 보냈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은 진짜 복음이다. 내가 얘기한 거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뒤에서 씹는 거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요. 옆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다른 물이 슥 들어오면요. 이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릅니다. 근데 골프장에 가보신 분들 간혹 그럽니다. 푸른 그 초장에, 푸른 초장에,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 잔디가 한 요만큼 정도 잘못된 게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누렇게 이렇게 된답니다. 잔디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한번 누렇게 변하는 거는 금방 변해가지고, 그걸 다시 잔디를 키워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답니다. 미국이야 보니까 그 땜질 하듯이 뛰어가지고 또 딴 걸 갖다 입히더라고요. 근데 잔디를 한번 키우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죽었다 그러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키우는데. 죽는 건 금방이에요. 옆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은 진짜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로마서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이 땅에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어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요?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이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하나 건너뛰어야 될 거예요. 예, 3장 2절. 잘 보십시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받으시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나는 받았다 그러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에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데 방언도 못하는데요. 그건 은사로서 그 다음에 주시는 거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성령님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님의 무슨 흔적도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바라시면 그게 가르침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아니면 뭐 찬양대로 나타나든지, 그게 아니면 방언으로 나타나든지, 병 고치는 거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신다 그럴 때 그거는요, 예수 믿는 거하고 1차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그다음 뭐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까 제가 그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예수도 맞고 믿음도 맞고 십자가도 맞고 다 맞는데 거기 더하기 뭐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면 율법의 행위. 할례도 받고 의식도 지키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대로 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러니까 예수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거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예수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듣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갈라디아서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거 안 믿는 친구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렇게 쑥 깨져 갖고요. 순서는 앞뒤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 논리 체계가 돼서 이걸 코히어런스라 그러죠. 라지컬한 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지키는 거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게 3장 6에서 7. 3장 6에서 7.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함에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가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혈통이 같으면 됩니다. 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됩니다. 유대인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함해요?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거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지금 이 중에 유대인 없죠? 유대인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이 쭉 가시면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 혈통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혈통만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굽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같이 족보도 안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요? 요 단어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를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그런데 뭐가요? 행위가, 율법이, 할례가 이런 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뒤에 것 가지고, 행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봤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 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3장 26절. 믿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외에서. 다른 복음은요, 믿음으로 예수 더하기 율법, 더하기 선행,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가 만들어 보면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3장 2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무엇으로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나 선행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행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 예.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막 그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그 얘기들을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가르치니까요. 또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네. 잘못 살아도 되네. 구원받는다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나쁜 짓 해도 되겠네. 구원받잖아. 끝까지. 그런 분 안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나쁜 짓 해도 구원시켜 주겠네. 뭐 이런 얘기 하는 못 봤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주십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 이만큼 있으면요, 그다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또 이만큼 그만큼 크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십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고 난 사람이요,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다음에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도 믿음 있으면 구원받지.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왜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이 이민교회의 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그러면, 요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 그런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외치는 그분을 향해서 친척들이는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이 저기 플러싱에 가면은요, 저 시내가에 자갈같이 많습니다. 시내가에 자갈같이 많은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이요, 뭐가 없어서요? 생활이 없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사람들을 접하고 대충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육체에 이제 조금 다른 사람한테 도리를 덜 해도 되고 사람답지 못하게 조금 살아도 되는 그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5장, 6장에 들어서 쫙 나옵니다. 지금 지금 우리한테 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와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타깃이 된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타깃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가짜라고 욕 잘 안 합니다. 그 뭐 욕할, 그 잘 모르니까. 근데 뭐를 욕합니까? 그럼 예수쟁이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그러냐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받고 고통에서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요거 잘 이해가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도님들, 우리 일상생활을 여기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가게 생활도 그렇고요. 친구 만날 때도 그렇고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든 직분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요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요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경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요?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럼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합니다. 성경이요. 사람을 사랑할 때 기준을 자기 몸 이상으로 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구약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아닌데요. 우리 모성애가 발동돼가지고 나보다도 우리 애들 더 사랑하는데요.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남자는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때요? 자기 몸이 제일, 그래도 자기 몸이 제일 그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게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끔찍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물고 서로 먹고 뒤에서 씹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우리 서로 종노릇 합시다. 예, 진짜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행실이 너무 나빠갖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행실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예수 믿는데 복음에 너무 방해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다 이룬 거라고.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달할 거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종노릇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 너희한테서 어떤 열매가 맺힐 거랍니다. 열매가. 그 열매는 아시잖아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입니까? 아홉 가지 열매죠. 그렇죠? 아홉 가지 열매.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만이라고. 믿음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허허, 믿음? 그 다음은 없다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맺혀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뭡니까? 열매는. 그럼 우리는 열매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일단 열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나무가 하나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열매가 막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나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열매인지, 어디에 어떻게 맺혀야 되는 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뭡니까? 희락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뒤에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저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 하나만 놓고 봐도요. 우리가 저분은 진짜 사랑의 화신이야.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 왜냐하면 열매는 남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진짜 화평해. 저분은 진짜 오래 참는 분이야. 그런 분 드뭅니다. 뭐 한 몇 분만 하다가 팍 올라갑니다. 팍 나오기 전에 보면 여기 싹 표가 나죠. 그러니까 탁 참고 피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순성, 온유, 절제 이게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이게 다 뭡니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같은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저 열매 맺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자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래야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믿으면 죽을 때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한번 믿었다고 저 끝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서로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겨라. 서로 섬겨라. 그러면 뭐가 맺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열매가 아니고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아홉 가지 외우십시오. 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일단 한번 보고요. 볼 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끄라 그럴 거거든요. 우리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대학이니까 못 외우셔도 되지만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외워졌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외워졌어요.
이제요? 요거 끄시고 우리 최평호 권사님만 한번 큰 소리로 외우십니다. 아, 괜찮아요. 한번 외워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 큰. 도와드릴까요? 아는 분들? 예, 우리 아는 분들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있으면 주눅 들어서 못해요. 우리 한번 켜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 집에 가셔서 저걸 다 묵상하기 바랍니다. 저거는 이렇게 어디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다음이에요. 그게 안으로 나를 바꾸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먼저 자기부터 전부 그렇습니다. 아홉 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2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안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로 성경 말씀, 큰 말씀 아니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면 세상 나가서 욕을 안 먹게 돼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칭찬 듣게 돼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누가 욕을 합니까? 세상 나가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나를 낮추고요. 나를 죽이면
낮추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셔서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벌써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박고 박았다 그러면서 다시 빼가지고 또 메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난 다 박았걸랑요. 그러고는 갈 때는 저거 있어요. 없으면 저거 불편한데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또 교회 와서 목사님 뭐라 그러면 박아야지요. 그러고 박고는 또 성경대학 마치고 갈 때는 아까운데요. 그래서 뽑아서 가고. 근데 정과 욕심은 다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단출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마지막으로 찾아놓은 겁니다. 요거 하고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6장 9절.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거는 오직 은혜로만 되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알고, 이게 이제 우리 사상인데,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가서 종노릇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열매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아홉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홉 개 열매가 맺혀지는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뭐하리라? 거두리라.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계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왜 이렇게 억울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저 말씀대로 꾸준히 살면 언젠가 모든 것들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고마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십니다. 아,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조금 참아라. 이걸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한 10분 쉬고, 이제 우리 14과 에베소서 있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만 하고 14과를 마칠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에서는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만 이렇게 하는데요. 14과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성경이죠? 예,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옥중서신. 예, 감방에서 썼다고, 감옥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얼른 한번 살펴보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는 교회론이 에베소서 속에 정수같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성경책 네 권을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이 주옥 같은 성경이 쓰여졌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14가입니다. 14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합니다. 발음이 C자에 들어갑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여기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우리 한번 보십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액센트를 어디 둔다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도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하십니다.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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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부름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불러냈다는 뜻인데 이게 교회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럼 원래 처음부터 교회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마을이나 어떤 큰 집단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그 마을의 일들을 의논을 합니다. 모여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뭐 돈의 화상같이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 아닙니다. 이거 공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누구를 뽑을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임명해야 될지 이건 칼하고 두고잖아요. 그죠? 다른 데하고 싸워야 되면 전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돈은 우리 세금은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화살표 잘 보십시오. 모여서요? 모여서 다 의논을 하고는 또 이제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의논한 거를 그냥 끝을 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집으로 다 돌아가서는 의논했던 것들을 또 다 일이 될 수 있도록 다 책임들을 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의논을 하고 흩어져서는 의논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밑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 모였다가 결의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특징입니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가요? 모였다가 그 결정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라는 데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원문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상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원리가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 원리가 들어온 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섬기라고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요 사건을 믿는 사람, 요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들을 의논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요거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그렇게 난 사람인데, 환경미화원. 그렇죠? 요분은요? 예, 과학자. 요분은요? 예, 음악하는 사람. 요분은요? 예, 기술자. 요분은요? 예, 농사 짓는 분. 여기 동그라미 뽀얀 거는요? 이건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제 같으면 여기 목사. 또 다른 분들은 뭐 여기 네일가게 주인, 클리너 주인, 사장님. 뭐 그렇게 자기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주셔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큰 사명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가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 뜻을 다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흩어져서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흩어지면 전도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거는 잘합니다. 모여가지고 잘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답게 삽니다. 모여서 딱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또 뭐 수요일날 저녁 이럴 때 나와 잘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가면 관계가 딱 끊어져서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였다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세상에다가 자기가 결정되거나 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있습니까? 그럴 때 요 책을 쓰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요.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있죠, 그쵸? 잠깐만요. 예.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도 있습니까? 예, 사탄의 교회. 이름이 뭐 사탄의 교회,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 사람은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아니면 그 다음에 마귀입니다. 모르고 하건 알건 하건. 그래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명을 받으면 세상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람도 모여가지고 그 사명 받아서 나가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같은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 손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아까는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하나님 경배하고. 요거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만.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요 그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림은 요까지로 해서 끝이 났는데요. 이제 불 한번 켜주시고요. 에베소서 보시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봅니다. 아까 에클레시아하고 이렇게 안으로 모였다가 밖으로 헤어지는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종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늘 성도님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모이고 그 다음 뭐요? 흩어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면 왜 교회예요?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흩어져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그리고 또 흩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까 이게 저 두 번째 그림 한번 줄래요? 14A. 네. B1B다. 네, 14A.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누가 여기에 들어가게 합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고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여기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시 그림. 예. 예,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가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누가 거기에 불러놓고 어떤 역할들을 하시면서 불러놓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다 연관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렇죠? 감옥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인사말이 끝나고 난 뒤에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아이 추워 죽겠다. 아이 핫도그 먹고 싶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아버지. 이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 전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는 지금 믿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이렇게 가면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이렇게 택하나 그렇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6절 7절 쭉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미하게. 이제 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끌고 오셔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여기. 예.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찬미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7절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입니까? 예수 피죠, 그렇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뽑아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맞죠?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사해 줬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불러 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왜요?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시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찬송이 돼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약속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님은 인치였습니다. 인치인 게 뭡니까? 꽝 그리고 이렇게 도장.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보면은 소들 많이 나오죠. 말들 많이 나오죠. 엉덩이에 보면 다 하나 찍어놨죠. 그렇죠? 이게 자기 거라는 걸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인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 그러고 성령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까 3절부터 14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했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한테 뭐를 한다고요? 꽝 그리고 인을 쳐주셔서 주님의 표가 여기 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똑같죠? 성부 하나님께 찬양, 성자 하나님께 찬양, 성령 하나님께 찬양.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일날 공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고 높이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세계 정리됐습니까? 예. 제가 이 14절에 있는 말들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쉽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 예수 믿을래요? 그럴 때 꽝 그리고 인을 쳐주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꽝 쳐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요게 그 옥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막 편지를 쓰는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삼 펄슨, 위가 계십니다. 그분 세 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사역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그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모여 있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벽을 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그게 이렇게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아닙니다. 예, 일단 4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그 앞에 있는데, 맞냐? 먼저 하나 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을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이 됩니까? 그럴 때 에베소서는 믿음으로라고 떠서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그 어떤 특징이 뭡니까? 그럴 때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은 귀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라고.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선물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건 아이디어라는 거고 실제 로컬 처치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믿으면 너 구원받아 받을래? 그러면 네. 그리고 선물같이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그거를 믿음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게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럼 아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막힌 게 있는 거죠. 무슨 막힌 겁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같이 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2장 14, 16, 18 2장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뭡니까? 그러면 유태인 더하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하고 유태인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무엇을 흐렸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무엇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흐렸습니까? 십자가로 흐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 흘린 피공로에 의해서 중간에 담이 다 흐려져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한다 그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엇으로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이게 담이 다 흐려져서 이제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없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깨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일단 2장 22절 먼저 주시고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성전이면서 동시에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어느 곳에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건물하고 연관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는 ing형입니다. 지어져는 pp형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be, being, bu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막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도록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어와서 같이 지어가도록 하고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초신자도 들어오고 교육받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현재 진행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완성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였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교회 속에는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같이 다 들어와서, 이게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다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를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에베소 4장 3에서 6.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몇 개 되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는데 그건 로컬 처치가 흩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 큰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 부흥하고 저 교회는 좀 죽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똑같죠. 여기 있다가 졸로 조금 가고 여기 있다가 졸로 조금 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는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임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One body. 우리말은 그냥 여기 몸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One body. 영어 성경도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전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없고 다른 복음 없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요. 종노릇하고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마지막 시대까지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더더구나 저 북한에 저 깡다구 피우는 저 집단도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집단은 몸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뭐 소망도 하나예요 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6장에 이렇게 가면요. 밖에 있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를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거를 6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에서 20.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썼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마귀도 같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렵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면 좋으련만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자꾸 보이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볼 생각하지 마세요. 볼 생각하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믿음 잡고 굳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도 우리가 승리할 길도 이렇게 같이 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싸움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군인이에요. 우리는 뭐 매 그러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달리기 선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할 때는요 전신갑주입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안 진다고요? 마귀에게. 마귀의 플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우리도 오늘 나가서 뭐 팔씨름도 하고 탁구시합도 하고 테니시합도 하고 골프도 치고 배구시합도 하고 이런 게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하고 싸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하고 싸우려면은 이런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넘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전신은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방어하고 막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는 어떤 날에요? 악한 날에. 성도님들 지금이 악한 날 같아요? 아니면 아주 선한 날 같아요? 예, 우리가 악한 날이라고 지금 다른 분들도 다른 얘기 안 했으니까 악한 날입니다. 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런즉 뭐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냐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라. 요거를 전신갑주의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무엇을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것을 허리띠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비유죠, 그렇죠? 이 허리띠는 중간에 차는 겁니다. 이걸 딱 묶어야 옷이 내려가지 않고 옷이 딱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혁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혁대가 없으면.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혁대부터 빼버립니다. 왜요? 혁대를 빼버리면 도망 못 가잖아요. 바지가 줄줄 내려오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혁대를 차야 사람이 다른 것들이 다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게 흉배를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음인데요. 이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이 능이 악한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신을 신고. 신도 든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16절요.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이렇게 오는 걸 적극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마귀가 막 공격을 올 때 무엇으로 막습니까? 이렇게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도님들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면요 상당히 쉽게 이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격 무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실 때 뭐로 물리셨습니까? 얍! 그리고 칼로 물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성령의 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완전 이렇게 전신 갑주를 이렇게 입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모든 모여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언제든지 때도 시도 없이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장사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참 우리 구역은 참 그분 힘든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주고 팔으면서 이렇게 얼마예요? 15불? 뭐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 20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뭡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든든히 서야 복음도 전해주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무엇을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담대히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옥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겠다 그럴 때 인을 꽉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마지막 엄부의 권세도 이기고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쳐들어올 때는 이런 무엇을 입고 있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 때 말씀 많이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그리고 약속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이겨가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14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13과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14과는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마지막 날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회, 동산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겨서 악한 사탄이 우리 때문에 겁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곤하지만 하나님 우리 바쁘지만 그런 것들 다 뒤로 물려놓고 잠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 지나가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더욱 끌고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